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고 전쟁의 승패가 갈렸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스라엘의 생각과 블레셋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에도 지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이방인에게 졌다는 수치와 모멸감이 큰 충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가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블레셋은 전쟁에 이겼고 이스라엘이 능력의 원천으로 보고 있는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물론 사소하게 시작하는 전쟁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느끼는 그 승리의 성과는 생각한 것 이상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들어왔고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느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언약궤도 전리품으로 빼앗아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겼지만 우리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긴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이 군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훨씬 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전리품으로 얻은 이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자신의 다곤의 신전에 가져다 두게 됩니다. 사무엘상 저자의 기록을 보면 이 승패로 인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을 통하여 무언가를 알릴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이후의 상황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곤 신상이 쓰러진 것에 그 어떤 의미를 두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연히 쓰러졌나 보다, 아니면 어쩌다 보니 넘어졌는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자기들이 그 신상을 세워두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문제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 또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데 이제는 쓰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궤 앞에 엎어져 쓰러져 있는 겁니다. 머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손목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머리와 손목이 잘려 나가는 것은 그 당시 전쟁에서 진 패배자들을 처형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무엘상 저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생각에서 보면 우리는 전쟁에서도 졌고 언약궤도 빼앗겼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절망스러운 탄식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그리고 블레셋의 생각에서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고 언약궤도 빼앗아 왔고 우리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다르게 결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적진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섬기는 신과 그 백성을 밟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이 증언을 받아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의 신과 우리 백성을 쳤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 독한 재앙을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드에서 더 심한 독한 종기 재앙으로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다시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언약궤로 인하여서 아스돗과 가드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와서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치게 하니 그럴 수 없다,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7달 동안 머물러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우상은 쓰러졌는데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와서 세워주어야 세워짐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또 블레셋의 사람들에게나 온 세상 앞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신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원함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자신들의 생애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가장 귀한 일로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이 하나님이 내 생에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시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동행하시며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애굽의 바로의 수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해방시키시죠.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이끌어 내시는데 이것은 애굽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내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인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 아래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여러 우상들이었습니다. 그 우상들이 제국을 지키고 그 우상들이 제국을 발달시키고 그 우상들이 제국을 세계 제일 최대의 제국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식 속에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하여 이 헛된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깨뜨리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들이야말로 죽어있는 우상, 헛된 우상이며 이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바다를 갈라 건너가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것이 매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마실 것이 없는 거친 사막에서 바위를 쪼개어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배를 배불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전혀 이길 수 없는 아모리 족속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을 많이 드러내셨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수없이 많이 충분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들을 통하여 너희가 힘으로 삼을 것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는 것, 전쟁의 승패가 너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이야말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말씀에 주어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과 이러한 경험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가져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가져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을 많이 주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놀랍게 여기는 사건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일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일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생각은 이런 것들입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양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어떤 작전을 이렇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뭘 하려고 하는가? 일단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여느 지팡이가 아닙니다. 허리가 아파서 짚는 지팡이도 아니고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짚는 지팡이도 아닙니다.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바로와 점성술사 앞에서 그 지팡이가 능력을 발휘하였고 홍해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오른다는 것은 모세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그의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러한 양상이 전개됩니다.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한 사람씩 한쪽 팔을 들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여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전쟁의 결말을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찔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싸워서 쟁취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좀 뒤에 나누기로 하고 먼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어차피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손이 올라가든 손이 내려가든 그냥 이기게 해 주시면 되지 왜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내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뭐하러 힘들게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셨는가? 차라리 모세가 본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차하면 군사들을 더 병력 보급을 해 주든지 아니면 자기라도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게 하든지 이러는 것이 훨씬 전쟁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사실 이 말까지는 안 하지만 쓸데없이 이런 일을 하실까? 저만 이런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이 전쟁이 칼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다시 말해서 전쟁과 상관없는 자리에 서 있는 모세의 손에 칼이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어서 사실은 전쟁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일반적인 전쟁 방식과 다르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싸운다는 것이고 너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게 하는 거라는 이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날의 전쟁의 기록을 잘 기록하여서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었고 내가 승리하여 이 승리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갈 모든 날들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을 방해하는 원인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무엇이 이 믿음을 방해할 거예요? 의심입니다. 그리고 의심에서 파생된 두려움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손을 올리고 있다고 이기겠어? 그까지 손 하나 내려간다고 우리가 진다고? 라고 하는 이러한 의심,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불신은 믿음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며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언약궤를 빼앗아 승리하였다 부르짖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지만 적진 한 가운데에서 원수들을 밟고 계셨다는 거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으로 돌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풍성하고 놀랍습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과 경험들이 굉장히 풍성한데 그러면 이러한 아는 것과 경험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행운처럼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한 고백을 잘 합니다. 감사한 고백을 잘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 그러한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처와 상실과 고통입니다. 어디로 자꾸 우리를 몰아가는가 하면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의심이 더해지고 그 의심이 우리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으로밖에는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확인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주저없이 거침없이 이삭을 잡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2차적인 문제이고 훨씬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는 일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본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생애 속에 찾아오셔서 주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이어가셨다는 겁니다. 모든 삶의 조건 속에서 정황 속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하면 망하는 일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해내심으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하고도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해내는 보증으로 주신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후손으로는 이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었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여도 내가 번제로 바쳐 죽여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려줄 것을 알았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선교지에 나갈 일이 있어서 공항에 나갔는데요. 거기서 우연히 그 외삼촌 아들, 그 동생을 만났습니다. 얘도 목사예요. 자기 교회 청년들 데리고 비전 출입 간다고 공항에 나왔다가 이제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래서 뭐 선교에 대한 이야기 서로 나누고 이제 가서 잘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제가 이렇게 100불을 줬습니다. 가서 뭐 많지는 않지만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현지에 도착해서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 현지에서 쓸 경비들을 이제 다 계산을 해뒀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의 경비를 가지고 갔는데 이 가이드 분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게 됐어요. 얼마가 모자랐을까요? 얼마가 모자랐을까요? 딱 100불. 100불 50센트도 아니고 정확히 100불이 부족했습니다. 저한테 100불 받을 때는 동생이 아 용돈 생겼다 이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제 겨우 100불 주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산이 잘못돼서 이 100불이 거기에 쓰였는데 그걸 뭐 이렇게 의미를 확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는가라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100불이 채워진 것을 넘어서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이 일들 속에서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겨우 별것 아니지만 이 내용들이 풍성해져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생각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참 놀랍다는 거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렇다고 넉넉히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 그러나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모자라지 않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보는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족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의 내용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동생 목사가 인솔해 간 이 비전 출입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담아주셨을까? 사실은 첫 출발부터 계산이 잘못돼서 뭐 경비가 모자르니 뭐 어떻게 안 되겠니 힘들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고 출발하는 그 비전 출입에 생각 안 해도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이 청년들을 만나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청년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참 귀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는 일들이 안 되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어떤 경험의 내용으로 갖게 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확고한 내용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안에 계속 쌓여감으로 인하여서 때로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 기도에서처럼 고난이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이 고난이 해결되어서 이제는 꽃길만 걷는다는 그런 낙관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충분히 은혜를 담으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이끄심이 있다는 이 사실들을 고백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시는 일에 우리의 생애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생애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자리에 주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죽어서 엎어진 걸 사람이 세워주지 않고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내 호흡 속에 찾아오셔서 이 은혜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가지 못할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넉넉히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임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세우시는 자리, 걷게 하시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상처가 있고 상실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만이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그저 쓰러져 울고만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자리, 세우신 자리, 걷게 하신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은혜인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이 기쁨이 그 무엇보다도 중하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 살게 하시는 우리의 생에 주 앞에 드리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생애이기에 그 무엇도 우리를 주저앉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